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공식 선출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본행사 대의원 공개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고향인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후보 지명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어 미국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하며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했다면서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유마를 방문해 연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 추진에 대해선 오는 9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을 방문합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양제츠 위원이 전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서 실장이 양제츠 위원과 북한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돼 여건이 조성되는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양측이 일본이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위원의 이번 방안은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안으로 양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와 관련한 회담에서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군축 담당 특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태가 열린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담 뒤 기존 조약을 적용받지 않는 단거리 전술핵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 스타트 협정에 중국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포함할 수 있는 틀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또 미국은 당분간 러시아와의 대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에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조건 없는 뉴스타트 협정의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내년 2월 만료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내년 말에야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는 어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말까지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 생산될 것이며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대부분이 바이러스 감염보다는 취약한 의료 시스템과 경제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이츠는 이어 미국 내 바이러스 대응에서의 정치화와 그와 관련한 음모론의 확산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앞서 게이츠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 속도가 느리고 공정한 접근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의 최대 도시인 상파울로 당국은 시소재 공립학교 학생 중 최소 16%가 이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이전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파울로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세부터 14세 사이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폭격기 6대가 한반도 근해를 비행한 것은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차원의 훈련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탄도 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 국장이 밝혔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폭격기 6대가 미한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추구하는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차원의 훈련을 본격화하면서 중국과 북한 등 지역 핵심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가 지난 17일 하루 동안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B-1B 2대는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다른 2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각각 출격했고, B-2는 최근 배치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출발해 일본 근해까지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던 F-15C 전투기 4대와 F-35P,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항모타격단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도 참여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임무는 언제 어디서든 전 지구적으로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18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의 즈음에 이처럼 미군 폭격기 6대가 동시에 출격한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앞서 이번 미한연합훈련이 연합방위태세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옥 박사는 미한연합훈련과 일치된 시기에 한반도 부근에서 이루어진 훈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가지고 폭격기가 동시에 출격해서 한반도 인근을 이렇게 모여서 미국의 어떤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대북 경고로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선전 매체가 통상적 수준의 반발 기사를 내보내긴 했지만 북한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폭격기 출격이 북한을 특정한 훈련이라기보다는 미군이 추구하고 있는 순환 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차원의 훈련을 본격화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중국을 1차적으로 견제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 위협이 아니라 지역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로 보는 게 더 맞긴 해요. 지금 이 뭐 동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북한이 핵심 위협이니까 유사시 이렇게 전력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훈련을 지금 계속하는 거죠.
케네스 월즈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이번 폭격기 출격과 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미군의 장점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맹국과 통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이러한 동시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구를 보장하는 임무를 지원하고자 아군을 신속히 배치하는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역동적 전력 전개, DFE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전구들에서 더 많은 순환병력 배치를 계속 추구하고 싶고 이는 미국이 전 세계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DFE 개념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이 미군의 작전과 전력 투사 계획을 예측할 수 없도록 불확실성을 높인 전력 운용 개념입니다. 미군 전력을 한 곳에 붙박이로 두는 그간의 전략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탄도 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보다 빠르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은 18일 북한 등 적의 미사일을 부상 단계에서 레이저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ast game. So that means whatever you're using for boost phase has to be there. And so if you look at a North Korean geometry for a trajectory that'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I'll leave this as a exercise for the student to figure out where if you're in an aircraft.
힐 국장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이 주관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의 현 주소 토론회에서 미사일 방어국이 고고도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요격 장비 개발에 일정 시간을 투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란 전자기파 또는 레이저 등의 입자를 한 곳에 집중시켜 고출력 에너지를 발사함으로써 표적을 무력화하는 신개념 무기 체계입니다. 힐 국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궤적의 구조를 고려해 운용 요원들에게 어느 곳에 지향성 에너지 요격 장비 탑재 항공기를 위치시킬지 훈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한 초기 단계 미사일 요격은 적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먼 곳에서 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지향성 에너지 기술로는 적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요격용 항공기가 위치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적의 대공방으로부터 취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국장은 따라서 국방부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지향성 에너지 요격 장비의 크기와 무게를 줄여서 보다 높은 고도에서 고출력 에너지가 표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적 미사일 발사 초기부터 종말 단계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하게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 적 미사일 요격 기회를 높임으로써 본토 방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 본토 등에 배치된 44기의 지상발사 요격체와 향후 배치될 차세대 요격체 NGI를 포함해 총 64기의 요격체를 육상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상에서 운용되는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지상 SM-3 블록2A 요격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힐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적 미사일 위협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urrent fleet today deals with the threat as we understand it today, right? But again, getting to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will never be fast for anybody. I'm probably the most impatient guy on the planet when it comes to that.
적 미사일 진화 속도에 맞춰 미사일 방어 역량을 발전시키려 하지만 현재 가진 기술을 실전 배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 위협을 상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힐 국장은 개발 업체 간 경쟁 등을 통해 차세대 요격체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2028년으로 발표한 첫 배치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면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내셔널 프레스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론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터무니없다고 답했습니다.
Statement by the president is ridiculous. What he's referring to is conversations he had with outgoing President Obama during the transition, where Obama told him by not just Trump.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북한이 아마도 직면할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직접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전쟁 언급은 없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대북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당시인 2016년 말에 북한 문제가 그토록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북핵 위협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 hope we finished two plus years of fanciful diplomacy, chasing the idea that this, again, this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would produce.
볼튼 전 보좌관은 대통령과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가 핵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2년 이상의 환상 속의 외교가 끝났길 바란다며 이런 환상을 쫓는 동안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미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최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협상 전후 상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튼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과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큰 틀에서 동맹을 더 중시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 주고받기를 모색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 방식보다 나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전 세계 40명의 북한 전문가들에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주제로 기고문을 받았습니다. 18일 현재 9명이 답변한 가운데 이 중 5명이 동맹 중시를 언급했고 7명은 북한과 협상을 통한 주고받기를 예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해체하고 이에 상응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관계 정상화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추진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최후 승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수김 연구원은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결합한 전략을 써야 한다며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고위급 북한 관리의 미국 방문을 당근으로 쓰고 제재 강화를 채찍으로 쓸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동맹 강화를 강조한 전문가 중에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나이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협상 패키지를 시도할 수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과 한국은 당황하지 말고 북한의 변화가 올 때까지 국방력을 강화한 채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동맹 약화 등의 조치는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실추되고 정부 조직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동맹이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뒤로 제쳐두고 동맹 간 신뢰를 복구하고 재래식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켈리 한국 부산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이전으로 재빨리 돌아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남북한이 대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변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핵 순결로 돌아가길 촉구하는 수십 년간 지속된 헛되고 아무 소득 없는 정책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경우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 전 북한의 의미 있는 핵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리 없다는 점에서 미북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육군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의 핵 보유 추정치는 실험용 경수로가 제대로 갖춰졌을 경우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매년 6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췄다는 육군부의 평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8일 미 육군부의 북핵 추정치가 과장된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대 60개 핵폭탄을 보유하고 해마다 6개를 추가할 능력이 있다는 육군부의 평가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expect that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this big number, 60 bombs and 6...
북한은 현재 핵물질 생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North Korea has also currently some problems with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s we know, you know, the reactor in Yongbyon, which produces plutonium.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영변의 원자로는 노후한 데다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 건설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영변에서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 역시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t seen any substantial construction work going on in Yongbyon. So new plutonium is really years away.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높은 수준의 공장 시설과 제조 기술,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북한이 2020년에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지난 2014년 추정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2018년 무렵까지는 완공될 것을 가정한 것이었고 그 경우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I did the estimate of 100. I assume that the light water reactor would be operational.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 해 5개에서 6개의 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경수로가 제대로 돌아갔을 경우 3년 새 15개에서 80개의 핵무기가 생산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can make quite a bit of plutonium enough for, you know, let's say, five.
하지만 현재 경수로는 작동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매년 6개의 새 핵무기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많다는 지적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육군부의 이번 보고서는 전시 상황에서 현장의 병사들이 북한의 작전에 대해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really designed for soldiers at all levels to understand how North Korea conducts operations. So that they can be prepared if there is a war.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다양한 기관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30개에서 60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AEA and different things, you know, there's estimates between 30 and 60. But whether North Korea has 30 nuclear weapons or 60 nuclear weapons really doesn't matter.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아니라 북한이 실제로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여부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군비와 군축, 안보에 대한 2020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개에서 40개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미한 워킹그룹의 재조정을 제안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대북제재 이행과 실행, 남북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한 워킹그룹은 미국과 한국 간 대북정책 조율 창구입니다. 앞서 이 장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워킹그룹이 제재 관련 협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면서 미한 워킹그룹의 재조정과 재편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대사는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할 뿐 아니라 워킹그룹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7월에도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한 워킹그룹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양국 간 공조를 언급하면서 긴밀한 협의 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이 실시된 이후 서방 국가들의 평양 주재 외교 공관 인력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앞서 영국과 독일 등이 평양의 대사관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 외무부가 평양 주재 외교 인력을 잠정 철수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스웨덴 외무부는 이런 조치가 특별한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새롭게 보직을 받았고 유아킴 베리스트램 대사는 휴가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웨덴 외교부에서 평양 주재 공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베리스트램 대사의 복귀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과 논의 중이라는 점은 이번 조치가 특별하지 않다는 설명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휴가와 인력순환 배치 외에 스웨덴 외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있다는 건가요?
스웨덴 외교부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따른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을 이번 결정의 직접적 배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VOA 보낸 서면 답변에서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했을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외국 정부가 평양 주재 공관의 인력을 철수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아닙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 4개 유럽 국가들이 올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서 독일과 영국은 3월과 5월에 각각 평양 주재 대사관 인력을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고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3월 평양 주재 협력 사무소를 임시 폐쇄했고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 평양 사무소는 같은 달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북 지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 당국이 시행 중인 국경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를 직접적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육해군 국경을 모두 봉쇄하고 교통편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북한 입국도 완전히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외교관들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월 1일부터 자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사관과 외교관 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같은 달 중순에는 격리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30일로 연장하고 이를 무조건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서서히 완화되면서 외교관들은 4월 초에는 평양 시내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지난달 말 공개한 북한 외무성 통지문에 따르면 이동의 제약은 여전합니다. 외교관들에게 평양을 벗어나거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국경을 통한 직원 입국과 물품 유입 허가 신청은 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빈 협약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요?
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빈 협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18일 VOA에 평양 주재 대사관 임시 폐쇄는 북한 당국의 출입국과 여행 제한 등 빈 협약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조치 때문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1980년 10월 빈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스웨덴과 영국, 독일 등이 평양 주재 대사관에 취한 조치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독일과 영국이 대사관을 잠정 폐쇄한 데 이어 유럽 내 중상위 위치를 차지하는 스웨덴이 대사관 인력을 임시 철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과의 외교관계가 미미한 북한의 국제사회 입지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둔 나라는 25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의 여행 제한 등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입니다.
I think it's really the messaging that from their perspective.
자국의 북한 대사관을 두고 있는 이들 나라가 관할 건내 북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만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평양 공관 재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는 18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대사관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도 VOA에 평양 주재대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는 대로 평양의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다겸 기자와 함께 유럽 국가들의 평양 주재 공관 임시 폐쇄와 인력 철수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와 격리 조치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최근에 극심한 수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복구 지원을 받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유엔 아동기금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조치를 이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 최근에는 수해까지 덮친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과 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 당국으로서는 국경 봉쇄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최선책일 수 있다면서도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17일 VOA에 최장 40일에 달하는 격리 기간을 줄이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방역에 나서야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조치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이런 조치는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인 박 국장은 지원 물자가 실린 화물에 대한 격리 기간도 과학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고 있는 2주 격리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국장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입각한 다소 과도한 조치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 북한의 목적이 주민의 건강과 보건 상황 개선이 아닌 체제 유지인 만큼 북한이 오히려 국경 봉쇄 조치 등의 전염병 대응책을 체제 유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 의사 출신인 최정훈 한국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17일 VOA에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전염병 예방 조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북한이 지난 70여 년간 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본래 지역 간 이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북한이며 이미 지역 단위로 폐쇄된 곳이라는 겁니다. 최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통해 전염병 예방책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봉쇄한 문을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전염병 방역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평양 주재 세계보건기구도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서 최고의 코로나 대응책은 북한이 솔직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더 신속하게 개방하고 관리에 나설수록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 정치국원은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민석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훈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오는 22일 회담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또 서 실장이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양 정치국원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대변인은 서훈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와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방한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될 수 있게 협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애초 올해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룬 상태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또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정치국원의 이번 방안으로 시 주석의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양 정치국원의 방안은 시 주석 방안에 대한 한국 내 일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일각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은 있거든요. 그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이죠.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양 정치국원 방한 중 시 주석 방한 일정과 의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미국과의 갈등이 군사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증폭되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관계 강화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 간 탐색전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한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푸는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중국에서 계속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요청하고 있고 또 경제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계속 외면만 할 수는 없는 그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깬다고 할까요? 뭐 그런 합의를 할 거로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의 회담 장소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잡힌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의 일정과 희망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 문제와 회담 장소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 복구부터 평양 주민들의 생활보장에 이르기까지 민심 달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만큼 수해 피해가 크고 민심 동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황해북도 음파군 대청리의 풍물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직접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예비 양국을 풀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농장 마을 800세대를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령 영도자 동지께서는 국무위원장 예비 양국을 해제하여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때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찾은 건 직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라선시를 방문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수해가 난 지 20여일이 지나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수해 발생 하루 만에 신속하게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주민을 돌보고 있다는 애민 정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 피해 현장에도 직접 차를 몰고 달려고 하고 또 트럭에다 쌀을 실어서 보내고 또 조선중앙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하고 그래서 인민을 보살피는 애민 사상이 자신의 통치 철학이다. 이런 걸 가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당 간부들의 세도주의를 없애고 민심을 달래는 움직임은 올 2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부정부패를 이유로 노동당 2인자였던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을 공개 해임했습니다. 이어 2월 7일에는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평양시민들의 주택문제와 수돗물 그리고 남세공급 등 생활보장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북한 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 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7월 20일 평양 대동강구역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건설 책임자들이 지원사업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고 지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건설연합 상무가 아직까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8월 6일에는 집중호우로 황해북도 음파군에 수해가 발생하자 직접 차를 몰고 현장을 찾은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애민 정치와 멸사복무를 강조하며 움직이는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민심 이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황해북도 수해 현장에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심 동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은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들어오던 식량, 비료, 밀가루, 설탕, 식용유, 의류 같은 생활 필수품 수입도 끊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말부터 국가 비상 방역 체제를 가동해 장마당 거래를 제한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이어 7월 26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비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물가가 오르거나 물건이 귀해졌고 이 때문에 장마당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가던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는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입니다.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일절 갖다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평양에서도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배급을 주면 괜찮은데 배급도 못 주면서 장마당 장사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당 간부들은 배급을 받지만 일반 주민들은 배급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ations are being cut continuously. One problem with the rations are really the pay that the first millions of state workers, you know.
김정은 위원장은 13일 평양의 노동당 청사에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수해 복구를 당찬 건 75주년을 맞는 오는 10월까지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큰물 피해와 관련해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3만 9천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습니다.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뚝도 붕괴됐고 지역별로는 강원도 김화, 철원, 회양, 창도군 그리고 환경북도 음파군과 장풍군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노동당 창건일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해를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정부산하기구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재해가 발생을 했고요. 서해안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곡창지대가 대부분 침수가 됐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정치국회의 반대로 철도 교량 언제 그러니까 뚝 도로까지 모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뭐 단기간에 북한의 현재 고갈된 경제력으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죠.
북한은 현재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대규모 수해까지 입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민간단체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탈북민 교류 프로그램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탈북 대학생 48명이 혜택을 받았던 한미 대학생 연수는 선발을 중단했고 미 국무부의 대표적인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도 재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수십 명은 해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미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한국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17일 VOA에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8개월간 어학연수와 인턴을 할 수 있는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자 선발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 차례 선발 일정을 보류한 끝에 지난달 31일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올해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8년 미한 정상이 합의한 뒤 이듬해부터 시작한 한미 대학생 연수 웨스트는 한국 대학생 수백 명이 미국에서 적어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어학과 인턴, 여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국제전략팀 관계자는 VOA에 이 프로그램에 선발돼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한국 내 탈북 대학생은 지난달 말 현재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은 지난 2011년 5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미한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을 찾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인 국제지도자 프로그램도 5개월째 중단돼 탈북민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미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문을 통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경보와 주의보 격상을 반영해 모든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아직 재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무부 교육문화국 관계자는 18일 VOA에 국무부의 교류 프로그램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개 여부 검토 사안도 다양하다며 하지만 프로그램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프로그램 재개 여부에 대해선 모든 프로그램이 각국에서 실현 가능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환 프로그램 재개 검토와 관련해 미국 희은지 공관, 국무부 동료들과 상황을 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1940년부터 시작한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서 22만 5천 명이 연수했고 이 가운데 전현직 국가 지도자 5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 공공외교자문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한 교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탈북민 150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의 가혹한 현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대변인들이라며 탈북민들에 대한 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연수를 받은 탈북민 중 일부는 과거 VOA에 귀한 체험을 했다며 더 많은 탈북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요덕관리소 출신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입니다.
저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고, 좀 더 많은 탈북자들, 또 탈북 북한에서 온 리더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해서 어떤 선진화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북한의 변화, 이런 이제 북한의 민주주의 어떤 그 학습이라든지 또 경험들을 우리가 전수하는데 상당히 저는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올해 탈북민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잇는 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도 일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는 17일 BOA에 지난해 선발된 탈북 학생 2명 중 1명이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고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기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을 포함해 탈북민 총 11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졸업 후 귀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단체들의 탈북민 관련 교류 프로그램도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모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 내 탈북 대학생들을 선발해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 한인 나눔 운동은 올해 프로그램을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 나승희 대표입니다.
원래 서울 초에 한 금년 참가자들 다 선발해놓고 15명 선발해놓고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좀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그 좀 아쉬운 마음인데 그래도 내년엔 꼭 되겠지 하고 지금 희망을 가지고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대안학교인 두리아나 국제학교도 매년 여름 진행해온 미국 방문 프로그램을 올해는 취소했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미국을 체험하고 세계관을 넓힐 소중한 기회가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탈북민 출신의 미 공무원으로 미국을 찾는 탈북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와 멘토 활동을 하는 조성호 씨입니다.
뭐 인권 활동이라든지 혹은 북한에 가서 관련돼서 일을 하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답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정권 안에서 뭐 이제 무슨 지원도 많이 끊기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와서 이제 또 뭐 넘어졌을 때 쉬어가라고 이런 경우에서 미국 같은 나라당 와서 다른 나라들당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으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배우는 단계 이런 거는 좀 러닝 스테이지로 잡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그런 왕래마저 끊어지니까 그런 기회마저 사라지니까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아요.
국무부와 민간단체들은 인적 만남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온라인을 통한 원격 화상 모임을 장려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돼 교류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집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8월 19일 아프가니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1919년 8월 19일 영국과 라왈핀디 조약을 체결하고 아마눌라 칸 국왕은 아프가니스탄을 주권국이자 완전한 독립국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1차 전쟁은 19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이 연합해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적법한 지도자를 세우는 걸 돕는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후에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손에서 해방되고 도스트 무함마드가 다시 아프간의 지도자가 됩니다. 1878년부터 1880년까지 일어난 2차 전쟁은 영국이 1차 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2차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패배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3차 전쟁 초기에는 아프가니스탄군이 상당히 우세였고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군에 비해 우월하긴 했으나 이미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당한 군인과 장비를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또 아프간군은 통일된 군대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민병대를 규합해서 모은 연합부대의 성격에 가까웠기 때문에 분열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특히 부족의 족장들을 국왕이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 단합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과 아프가니스탄 둘 다 싸움을 지속할 여력도 의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1919년 8월 19일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라왈핀디에서 회담을 갖고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완전 독립을 보장하며 떠나게 됩니다.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과학자 루이 다게르가 발명한 사진기를 공개합니다. 최초의 사진은 조셉 니에프스에 의해 10여 년 전 발명됐지만 질이 좋지 않았고 노출 시간이 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니에프스는 루이 다게르와 공동으로 연구해 사진 발명을 완성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조셉 니에프스는 연구 도중 사망했고 다게르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다게레오 타입 사진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다게르의 음판을 최종적으로 소금물에 담가 이미지를 정착시킨 방법은 현재 정착 방법의 시초가 됐습니다. 루이 다게르는 요드 증기를 쏘인 음판 위에 상을 촬영한 후 다시 수은 증기를 쏘이면 현상이 가능한 원리를 이용해 사진기를 발명했고 이 사진기를 다게레오 타입 음판 사진술이라 불렀습니다. 이 방법은 선명한 영상을 얻으면서도 촬영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8시간이었던 노출 시간을 20분가량으로 줄인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게르 타입을 공식 인정한 1839년 8월 19일을 기념해 오늘날 8월 19일은 세계 사진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